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기온이 크게 올라간 시드니, 어젯밤 최저기온이 23.4도를 기록하며 지난 2년 가운데 가장 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덥고 후텁지근한 한국의 열대야가 생각나는 밤이었는데요. 시드니 지역은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다 오는 목요일인 크리스마스쯤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날은 흐리지만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야외 활동하기에 수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모두 방학에 돌입한 상태이고요. 이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오늘부터 연말 연휴를 시작하며 도로도 그리고 주차장도 한결 훌빈한 모습인데요. 이 우리의 마음도 연말을 맞아 조금 더 여유가 생겼길 바랍니다. 네, 연말 연휴에도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 어김없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일의 뉴스와 호주 생활에 유용한 정보 쉬지 않고 전해드리는데요. 저희 웹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스에 이어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K-아트로 꾸며봅니다. 그럼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한을 풀어주셨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본다이 비치에서 총기 난사 사고 일주일을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자유당 연립은 본다이 비치 사고 이후 연방 왕립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합니다. 멜번과 시드니에서 반이민 집회가 벌어진 가운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이를 규탄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 전역의 국민들은 지난 21일 오후 6시 47분 본다이 비치에서 15명이 총격으로 숨진 테러 사건 발생 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분간 묵념을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총격 현장에서 추모식을 주관했으며 경찰과 구급대원, 희생자 가족들이 무대에 올라 한우카 축제의 상징인 메노라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한우카 축제를 노린 범죄였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스 유대인 대표위원회 데이비드 오시프 회장은 군중에게 이날 밤이 호주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etermine the country we are and the country we become. And this is the moment for choosing. There are nights
오시프 회장은 우리는 현재의 국가와 미래의 국가를 결정한다며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국가의 역사에는 그 순간을 넘어선 결과를 초래하는 밤들이 있다며 오늘 밤이 바로 그런 밤이고 우리 국가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나라 반유대주의의 최악의 순간이 돼야 하고 어둠을 빛이 밀어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국민당은 총기법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름에 씻힌 국민당 대표는 정부가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의를 소홀히 했으며 뉴사우스웨일스 농민협회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지역 기업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박탈할 것이며 핵심 문제인 반유대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스민 캐틀리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부 장관은 의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전적으로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bill is about increasing oversight and minimizing risk. Ensuring police have the tools they need to oversight firearms licensees.
캐틀리 주 장관은 이 법안은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총기 면허 소지자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확보하고 지역 내 총기 수를 줄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재개되면 자유당 연립은 본다이비치 테러 공격 및 광범위한 반유대주의에 대한 연방왕립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지금까지 야당과 유대인 사회 지도자들의 왕립조사위원회 설립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연방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전국적인 총기 회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수잔리 야당 대표는 내각 핵심 인사들과 함께 자유당 연립이 제안한 조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앤드루 윌리스 예비 법무장관은 이민 문제가 반드시 검토돼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major issues that it must look into is radical Islamic extremism and how the Commonwealth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and agencies.
윌리스 예비 법무장관은 조사해야 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급진적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방 주미 테리토리 정부와 기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은 대응하지 못했는지라며 이민 정책과 비자 발급 방식, 시민권 부여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권한 부여 방식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본다이비치 총기 난사 사건 일주일 만에 멜번과 시드니에서 열린 반이민 집회를 규탄했습니다. 호주가 국가 추모의 날을 맞은 가운데 반이민단체들이 집결해 이번 공격의 책임을 이민 문제로 돌렸습니다. 원네이션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호주인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시드니 서부 교회 지역 주민들이 본다이비치 총격 용의자 2명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총리 역시 이번 집회를 비난했으며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비국의 여파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시드니 집회 참가자가 약 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했으며 멜번 집회에는 수십 명만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던 테리토리 정부는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사춘기 억제제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념적으로 주도된 치료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이 금지 조치는 퀸즐랜드주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게 생면존중 의료로 여겨지는 해당 치료를 최초로 불법화한 데 이어나온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와 활동가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며 금지 조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에딩턴 노던 테리토리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18세 미만 대상 치료를 금지한다고 밝히며 어린이들이 이념에 기반한 관행이라고 부르는 것들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부터 신규 계약에 적용될 국내 가스 예약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수출업체는 가스 생산량의 15에서 25%를 국내 시장에 의무적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크리스 보엔 연방 기후변화 에너지 장관은 업계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의 후 제도의 세부 설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스 생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as is an important support as we transition to renewables. It's very flexible. A gas-fired power station can be turned on and off, unlike coal or nuclear.
보엔 연방 장관은 가스 산업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가스는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가스 발전소는 필요에 따라 가동과 정지를 반복할 수 있어 매우 가치 있다며 수요가 급증할 때 가동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배출 없이 정지시킬 수 있는 가스 발전소를 보유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중서부 지역에서 차량이 술집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30세 남성은 22일 과실운전 혐의와 중상해를 초래한 위험운전 혐의 두 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콘크리트 기둥을 들이받은 후 호텔 앞마당을 가로질러 카터피의 한 펍으로 돌진해 여러 손님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64세 남성 한 명과 71세 여성 한 명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한 술집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가운데 총격범 여러 명이 도주 중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에 따르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무장한 총격범들은 베커살 타운십의 한 술집에서 무차별적으로 발포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총격범들이 피해자들을 수색한 뒤 휴대폰과 귀중품을 빼앗았다고 전했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인 종묘앞 재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한 달이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국가유산청은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로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 관련 중간회신 및 회의 개최 요청 제하에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앞 세운 4구역에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달 중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유네스코 서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대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서 제목에는 중간회신이라 명시돼 있었으나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조정회의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원화로는 98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대체로 맑습니다. 20도에서 30도. 멜번, 곳에 따라 흐립니다. 13도에서 20도. 캔버라, 맑고 10도에서 낮 최고 28도. 브리즈번, 소나기 내리고 25도에서 33도. 애들레이드, 구름 개며 14도에서 24도. 퍼스, 맑고 18도에서 36도. 호바트,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0도에서 18도. 다윈, 소나기 오고 폭풍우 내립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비 내리고 영하 1도에서 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의 뉴스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 시간입니다.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방송은 친절한 경제의 K아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친절한 경제 시간을 통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도시 외곽, 또 중간권 지역을 중심으로 2026년 호주 주택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유망지들을 알아봅니다. 이 K-아트 시간에는 내년 1월 15일 호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박찬욱 감독의 화제작 어쩔 수가 없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는 익스플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크리스마스 휴가철을 맞아서 연차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연차를 쓸 때 눈치를 보거나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혹시나 그러셨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차 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남겨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연차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 익스플레이너를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한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익스플레이너.
항상 연결돼 있는 시대, 일과 일상의 경계가 흐려진 요즘, 연차 휴가는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닙니다. 번아웃을 막고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자 쓰지 않으면 그대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정확한 권리를 몰라 남겨두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호주 노동법 전문가들은 연차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최소 기준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차 휴가에 대해 정확히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선 연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휴가 기준은 호주 국가고용 기준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매년 4주, 총 20일의 유급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입사 첫날부터 누적되고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역시 연 4주가 기준이지만 근무 비율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 형태에 따라 최대 5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캐주얼 근로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 중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그날은 연차로 차감되지 않고 휴가 중 아프거나 다쳤다면 병가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회사에서 이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옵니다. 고용주는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적게 연차를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나 기업협약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회사마다 연차 사용 방식이나 추가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호주에서는 연차를 쌓아두는 것도 허용됩니다. 필요하다면 장기 휴가를 위해 남겨둘 수도 있고 일정이 되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 협약에는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는지,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지, 연차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차 신청은 최대한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되고 휴가가 거절돼 이미 예약한 여행 비용이 날아가는 상황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연차를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동료들이 동시에 휴가를 내 인력 공백이 생기거나 세무 회계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경우라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다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연차를 억지로 쓰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일부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따르면 기업협약에 근거가 있고 요구가 합리적일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의 셧다운과 연차가 지나치게 많이 쌓였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가 4주 이상 쌓인 경우를 과다적립으로 보고 이때는 사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남겨둔 연차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구조조정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연차가 너무 많이 쌓이면 회사 입장에선 재무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과다 적립분에 대해 사용을 요구하거나 연차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 연차 중에 업무 지시는 가능할까요?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답은 명확합니다. 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연차 중에는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날은 연차로 처리되지 않고 차감되지도 않습니다. 연차 휴가는 알아서 챙겨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필요하면 물어봐야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 조건이 헷갈린다면 고용주와 먼저 확인하고 분쟁이 생기면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익스플레이너 김하늘 프로듀서였습니다. 연차는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최소 기준입니다. 한국에서처럼 연차 사용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적법하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생활 속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마어마한 집값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최근 부동산 플랫폼 realestate.com.au가 2026년을 대비한 핫 100 유망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이 뜨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망 지역 100군데 핫 100 이런 발표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핫 100, 핫 100 말 그대로 앞으로 1, 2년 사이에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전역 100개의 교외 지역들을 뽑은 목록입니다.
네.
단순히 이미 비싼 지역이 아니고요. 매물 대비 수요나 인프라 확충 여부, 또 가격 대비 가치, 그리고 첫 주택 구매자나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선정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오른 지역이 아니라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이 전망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예측한 건데요.
네.
이 지역들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용도 변경, 또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곳, 또 이미 뜨거운 시장에서 심각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보이는 곳, 또 한때 인기 지역이었지만 식었다가 이제 막 반등이 다시 예상되는 곳들도 포함됩니다.
네.
업계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올해의 핫 100 지역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률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성장 동력들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번 목록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겠습니까?
네.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도시 외곽과 중간 벨트 지역이 가장 많은데요.
네.
둘째로는 첫 주택 구매자가 접근 가능한 가격대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셋째로 교통, 주택 개발 같은 인프라 계획이 있는 곳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즉 싸기만 한 곳도 아니고 이미 너무 비싼 곳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이 유망 지역들로 꼽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목록의 3분의 2는 수도권 지역들이었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지방 지역이고요. 목록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은 40만 달러 미만, 여러 지역에서 7% 이상의 임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럼 주별로 나눠서 좀 눈에 띄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뉴사우스웨일즈 에서는 예상하시다시피 새로운 신공항과 관련한 여러 인프라 이슈가 많은 서부 시드니 성장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네.
올해 핫 100 리스트의 4분의 1이 이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위치해 있을 만큼 많은 지역들이 주정부 재개발 사업 그리고 곧 개장할 서부 시드니 공항을 중심으로 선정됐는데요.
네.
예를 들면 오스트랄과 래핑턴 같은 곳들은 이 신공항 개발 수혜 지역들로 신규 주택 공급이나 새로운 메트로 또 철도 연결망 확충과 같은 요인들이 앞으로 유망 지역으로 뽑히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특히 시드니 남서부의 오스트랄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은 지역인데요.
네.
2013년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남서부 성장 지역 계획 일환으로 인접한 지역인 래핑턴 노스와 함께 재개발되면서 17,000채 이상의 주택과 약 5만 5천 명의 새로운 주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2016년 인구조사 당시에 불과 3천 명이 거주했었는데요.
네.
2021년에는 거의 7천 명으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시드니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신흥성장 지역 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세가 뚜렷하면 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전문 매체 디 에이전시의 맷 라우드 이사는 오스트랄 지역이 24시간 운영되는 서부 시드니 공항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비행 경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렇군요.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스트랄의 주택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13%나 급등했고요. 중간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 하락했지만 이것은 지역 구성이 변화하면서 넓은 부지가 소규모 필지로 대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노리면서도 이 해안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어떤 지역이 유망할까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바토베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주택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올랐고요.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바토베이의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과 구매 희망자들의 높은 관심이 가격 상승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역 전문가들은 시드니 구매자와 젊은 가족들이 더 많이 이주해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신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네.
특히 이 지역은 학교나 녹지 공간, 해안 휴양시설 등 가족 단위의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많은 곳이고 해변과 공원, 카페 등 생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마을에는 또 대형 쇼핑센터인 베이 빌리지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시드니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이 외곽 지역 말고 도심과 조금 가까운 곳 중에서도 이 핫 100 리스트에 오른 지역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네.
파이브독 그리고 혼스비 대표적인 곳인데요.
네.
우선 파이브독은 시드니 CBD에서 서쪽으로 10km도 채 안 되는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도로 교통망을 통해서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 시드니 서부 그리고 북부 교외 지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단점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재증이 심각했다는 것이 지적됐는데요.
네.
하지만 메트로 파이브독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죠.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이 지역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2032년에 개통 예정인 이 메트로역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 차량 이동 시간이 45분이나 걸리는 도심까지의 이동 시간을 단 8분으로 단축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유망 지역 혼스비는 시드니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구 증가 지역인데요. 노스쇼 기차 노선을 따라서 새로운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인 이른바 교통중심개발 TOD 가속지구 8곳 중 한 곳으로 역 인근의 고밀도 주거지역이 조성되고요. 주변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편의시설 개선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또 가족 단위 구매자들에게 가장 큰 매력인 명문학교와의 근접성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꼽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혼스비 지역 재개발 계획은 작년 말에 최종 확정됐는데요. 6천 채 이상의 신규 주택 그리고 약 3천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뉴타운, 레드펀처럼 도심과 가까운 지역도 일부 포함됐는데요. 여기는 임대 수요가 매우 탄탄한 지역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사우스웨일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빅토리아주 멜번도 한번 살펴보죠. 멜번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수년간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던 멜번의 주택가격 9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022년에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네.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22곳인데 이 중에 9곳은 지방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특히 멜번은 외곽과 중간권의 지역이 눈에 띄는데요. 클라이드 노스, 크랜본 이스트, 로우라 같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공통점은 가족 단위 거주 수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집값 그리고 학교나 쇼핑시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는 건데요. 특히 첫 집을 사려는 젊은 가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멜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외 지역 중 하나인 클라이드 노스는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부동산 에이전트 매튜 스카비디 씨는 말합니다.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으로 확장이 되면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7학년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공립 하이스쿨도 개교했고요. 즉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클라이드 노스는 안정적인 수익률 또 중장기적인 자본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첫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멜번 최고의 기회 지역 중 하나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올해 핫 100 목록에 이름을 올린 크랜본 이스트는 멜번의 남동부 지역인데요. 이로 인해서 멜번 남동부 성장 지역의 전망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는 이곳, 대규모 마스터플랜 단지,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상업 레크리에이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인접한 클라이드 노스와 함께 주택 중간 가격이 지난 10년간 75%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빅토리아 주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는 도시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멜번 중심부에서 불과 6.5km 떨어진 풋스크레이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면서 같은 기간 주택 중간 가격이 40%나 급등했습니다.
네.
한때 노동자 계층이 거주하던 공업지역이었던 풋스크레이는 이제 활기 넘치는 다문화 중심지로 변모하면서 다채로운 음식 문화와 예술 그리고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한국의 성수동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인구 구성, 활기 넘치는 레스토랑, 바, 예술 문화를 자랑하는 이 풋스크레이는 2019년에 타임아웃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50곳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2023년에도 핫 100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멜번 CBD와 주요 대학과의 근접성이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젊은 전문직 종사자와 예술가들이 기존의 거주자들을 대체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적, 인구학적인 변화는 지속적인 고급화 그리고 꾸준한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퀸즐랜드 지역 요즘 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 호재도 이 강력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핫 100의 17곳이 후보로 오른 퀸즐랜드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성장 가능성을 테마로 브리즈번 외곽 지역과 또 다가오는 올림픽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많이 선정됐습니다.
네.
브리즈번 도심의 고급화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 또 일자리가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교통 허브 그리고 올림픽 관련 인프라가 수요를 뒷받침하는 남동부 퀸즐랜드의 광범위한 성장 동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브리즈번 인근과 선샤인 코스트 또 일부 지방 도시들이 포함됐는데요. 선샤인 코스트 지역의 바링가 지역은 가족 단위 구매자들이 선호하는 이미 안정된 곳이라는 느낌에 적합한 곳이고요.
네.
학교와 공원, 지역 일자리 등이 한 곳에 모여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선샤인 코스트 해변가 주택가와 비교해 봤을 때 바링가 지역의 현대적인 가족형 주택들은 여전히 가격 대비 가치가 높고요. 또한 매물 부족과 선샤인 코스트로의 활발한 인구 유입이 이 급성장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는 브리즈번 북부교외에 위치한 브레이파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주택 중간 가격이 도시 평균보다 낮아서 구매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잘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다양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상점과 녹지 공간,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높은 수요와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서 임대료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실률도 매우 낮아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퀸즐랜드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남호주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남호주 지역에서는 올해 핫 100에 선정된 9곳 중 수도권 외 지역은 단 2곳뿐인데요.
네.
주택가격이 주 전역에서 급격히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주요 화두였습니다.
네.
애들레이드에서 도심과 해변 사이에 위치한 집을 찾는 구매자라면 브루클린 파크를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지역은 애들레이드 CBD와 헨리비치에서 불과 5km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제 맥주 양조장, 또 와이너리, 헬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욱이 브루클린 파크의 평균 주택가격은 99만 달러로 인접한 로클리스의 140만 달러보다 훨씬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피터 클레이조스 교수는 이 브루클린 파크가 도심이나 인근 고급 주택가와 가까워서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또 6억 달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애들레이드 공항과의 근접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이 지역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또 애들레이드 도심에서 북쪽으로 불과 4km 떨어진 브롬톤 지역도 또 다른 유망 지역입니다. 젊은 주민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이런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지역에 위치한 옛 브롬톤 가스공장 부지는 지난 10월에 대규모 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후에 800채의 신규 주택, 호텔, 상업시설 그리고 새로운 공공공간 건설을 위한 부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상당한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브롬톤 지역의 인구 구성이 바뀌었고요.
네.
젊은 거주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가 촉진되고 있는데요. 이제 브롬톤은 활기 넘치고 수요가 높은 커뮤니티 유대가 강한 교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우주와 ACT도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서우주 전역에 걸쳐 선정된 9개 지역은 지난 12개월 동안 매우 강력한 가격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서 2026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선정된 모든 지역은 주택 또는 아파트 모두에서 두 자릿수 연간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네.
일부 지역은 주택과 아파트 모두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방 지역은 단 두 곳뿐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수도권에 분포돼 있는데요. 서울주 최남단에 위치한 알바니는 험준한 해안선과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와이너리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네.
서울주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로서 관광과 해상무역이 안정적인 지역 경제와 조화 를 이루고 있어 유망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퍼스 북쪽 끝에 위치한 알키모스는 얀체프 철도 연장선 완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연장선을 통해서 준달럽 노선과 직접 연결돼서 도심까지의 통근 시간이 단축됐고요. 도심에서 다소 떨어져 있지만 알키모스는 넓은 부지에 비교적 저렴한 주택, 편리한 교통, 탁 트인 해변과 공원 등 이 구매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네.
그리고 ACT 지역에서는 가장 유망한 부동산 지역으로 핫 100 리스트에 다섯 곳이 올랐고요. 넓은 대지에 자리 잡은 큰 집들이 있는 가족 친화적인 교외 지역들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졌습니다. 캔버라 남서쪽에 위치한 보니토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곳으로 머린비지 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산책로 그리고 넓은 녹지 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덴먼 프로스펙트 지역은 캔버라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교외 지역 중 하나인데요. 도시 서쪽의 성장 거점인 몽롱글로 밸리 위치에 있고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덴먼 프로스펙트의 매력 중 하나는 새로 지어진 주택들, 특히 크고 질 좋은 주택들이 많이 있다는 점으로 언급됐습니다.
네. 끝으로 타스메니아 지역도 저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네. 타스메니아 부동산 시장 아직은 코로나 당시에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네.
호바트의 중간 주택 가격은 이전 최고치보다 약 3%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장 속도는 1년 전보다 빨라지고 있고요. 8개 지역이 주목할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액톤이 태즈메니아 북서구 버니의 교외 지역으로 주 전체 컨테이너 운송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번화한 항구 도시 버니의 성장세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중간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 조금 넘는 수준으로 투자하기에도 부담 없는 선택지고요.
네.
배터리 포인트는 태즈메니아에서 가장 명망이 높고 인기 있는 교외 지역 중 하나인데요. 개성이 넘치는 거리, 또 사암으로 이뤄진 코티지, 유서 깊은 테라스 하우스, 그리고 부티크와 카페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네.
도시와 해안과 바로 옆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살라만카 플레스, 유망한 네. 관광지죠. 여기에 펼쳐지는 활기 넘치는 주말 시장이 주요 매력 포인트로 꾸준한 유망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2026년 부동산 유망 지역 핫 100 리스트를 중심으로 호주 주택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리스트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이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이 건설 비용 상승과 같은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경제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케이아트
매주 호주와 한국을 잇는 문화, 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2026년 호주에서 개봉하는 첫 한국 영화이자 극영화 소식입니다. 2025년의 화제작, 그리고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감독과 배우들의 조합만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한국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 있습니다. 호주 극장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눈치 한번 빠르시네요. 지체 없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네. 수가 없다. No 네. other choice입니다.
그렇습니다. 헤어질 결심, 아가씨 등의 박찬욱 감독 연출에 이병헌, 손예신의 조합으로 주목을 받았죠?
네, 주목을 넘어서 엄청난 수상을 통해서 작품성과 또 대중성도 입증을 했는데요. 네.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무려 7관왕을 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그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 또 손예신의 여우주연상, 또 손예신은 네. 인기스타상을 타기도 했고요. 이성민 배우 나우무 조연상, 조영우 네. 음악상, 또 조상경 기술상까지 이렇게 7개 부문을 싹쓸이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45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남우주연상, 또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 또 영평 10선에 오르기도 했고요. 36회 스톡홀름 국제영화제, 또 58회 시체스 영화제, 또 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까지 국제영화제에서도 많은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화려합니다. 이 국제적 명성을 지닌 감독의 작품답게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도 세계 최초로 상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요. 뿐만 네. 아니라 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뮤지컬 코미디 부문 최우수 영화상, 또 외국어 영화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 이병헌이죠.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요. 또 98회 네.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국제장편 영화 부문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되어서 12월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상복이 터진 영화군요. 이자 리포터는 이 작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당연히 보았고요. 너무나 네. 스릴 넘치는 작품으로 영화관에서 관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찬욱 감독이 각본 제작 연출을 맡았고요. 2025년 한국 풍자 블랙 코미디 스릴러 영화입니다.
심호흡하세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실직은
하고 싶어서 안 돼. 아니다.
여기 적힌 것들 자제하기. 아빠 취직할 때까지.
나 테니스 포기.
내 차. 그리고 우리 집.
어? 어?
어?
몇이나 될까 경쟁자가.
우리 남편에 비하면요.
내용 좀 소개해드릴게요.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삶에 만족하던 25년 경력의 재즈 전문가 만수, 이병헌 네. 분이죠. 만수가 있습니다. 이 만수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재즈 회사 솔라페이퍼의 베테랑 직원인데요. 아주 높은 연봉 때문에 어린 시절 살던 집을 되찾았고, 또 전업주부인 아내 미리, 손예진과 10대 의붓아들 시원, 또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신경 다양성, 첼로 신동, 딸 리원, 그리고 두 마리의 개와 함께 행복하고 아주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이 솔라페이퍼를 인수하면서 만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돌연,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라는 해고 통보를 받게 네. 되는데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에 괴로워하던 만수가 가족을 위해 석 달 안에 반드시 재취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또한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즈 전문가 만수는 재즈 회사에 들어가야만 하는 종이밖에 모르는 바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종이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재취업 생각만큼 쉬워 보이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마트에서 일하면서 면접장을 전전하고 급기야 어렵게 장만한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네. 되는데요. 예고편에서도 접할 수가 있는데 부인이자 또 두 아이의 엄마인 손예진은 가정의 긴축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넷플릭스까지 당분간 구독 중지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통보를 할 만큼 가계 재정이 바닥을 향해
잘 현실적인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병원은 무작정 문제지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필사적으로 이력서를 내밀기도 네. 하지만 박희순 선출 역에 박희순 반장 앞에서 굴욕을 당합니다. 문제지의 자리가 계속 탐이 나기 시작하는 이 병원은 누구보다 자신이 제격이라고 확신하게 네. 되는데요. 그러고 이 병원, 이 만수는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 바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이 아닌 경쟁자를 제거할 결심이네요. 박찬욱 감독.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그죠? 네. 이병헌이 종이밖에 모르는 남자, 만수 역할, 그리고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손예진이 아내 역할로 네. 분하고요. 이성민, 염혜란, 또 박희순 등의 조연 배우들이 말 그대로 연기 작두를 탑니다. 이 작품 1월 15일에 호주 극장가에 개봉하고요. 139분의 러닝타임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장센의 장인 박찬욱의 솜씨와 또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까지 영화관에서 꼭 보시기를 강추하겠습니다.
네, 매우 기다려집니다. 네, 케이아트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아주 오랜만에 무용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Upbang Terrible of Seoul이라는 서울의 악동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무용인 안은미의 안은미 컴퍼니가 시니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귀에 익은 한국의 유명 안무가인데요. 이 반항적인 안무가를 대표하는 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은미 컴퍼니 호주를 방문하는군요.
네, 이 안은미는 말씀하신 대로 아주 유명한 한국의 안무가인데요. 독특한 외모와 또 개성 있는 무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가 중 한 사람입니다.
네.
관객의 예상을 뒤엎는 에너지 넘치고 눈부신 비주얼 쇼를 선보이는 안무가인데요. 이 안은미 컴퍼니는 안은미가 이끌고 있는 무용단입니다. 국내외 페스티벌 또 광범위한 매체 공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대 무용단이고요. 특히 세대, 사회 정체성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2026 시니 페스티벌에서 선보이게 되는 작품은 안은미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90벌 이상의 의상이 활기 넘치는 춤과 함께 등장하고요. 한국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틀에 갇히지 않는 아시아 문화를 다채롭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네, 와, 90벌이나 되는 의상을 직접 디자인했어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축제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작품을 감상해야 할 90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네.
파리, 베를린 등지의 유럽에서 이미 호평을 받은 한국의 유명 안무가 안은미가 오키나와, 발리, 마닐라 등의 아시아 지역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짜릿하고 새로운 춤 언어를 창조해낸 작품, 이 작품의 제목은 포스트 오리엔탈리스트 익스프레스, 동방 미래 특급입니다.
네.
그 8명의 무용수로 구성된 강력한 앙상블이 선보이는 앙상블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요. 화려한 의상으로 무대를 색채, 유머, 풍자의 소용돌이로 가득 채웁니다.
네.
그 결과 아주 생생하고 대담하며 두려움 없는 문화적 비평으로서의 현대무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2018년부터 아시아의 삶과 문화를 연구해온 안무가 안은미가 아시아의 각국 문화를 춤으로 승화한 새로운 실험작이고요. 전통과 동시대 문화를 교차해 아시아 각국의 정서를 담아낸 신미적 무대라는 평가입니다.
네. 마치 안무, 즉 무용을 통해서 아시아의 풍경을 바라보는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은미 컴퍼니는 그간 아시아의 춤 시리즈 등을 통해서 아시아 각국의 몸, 춤, 그리고 여성성, 집단성에 대한 탐구를 리서치와 또 각국의 무용수와의 직접 협업을 통해서 꾸준히 해왔는데요.
네.
이 작품이야말로 서구가 규정해온 동양, 아시아 이미지를 유머, 풍자, 과잉의 에너지로 해체하는 작품으로 아시아 담론을 전면에 내세운 가장 명시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품 2025년에 파리가을축제, 또 베를린, 딴짐 오거스트, 또 네덜란드의 홀랜드 페스티벌, 일본 페스티벌 도쿄, 홍콩 아트 페스티벌을 거쳐서 2026년 1월에 시드니 페스티벌까지 투어를 이어나갑니다.
네, 2026 시드니 페스티벌 내년 1월 8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고 하죠?
네, 2026년은 1976년 시작된 시드니 페스티벌이 벌써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네.
제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 포스트 오리엔탈리스트 익스프레스는 이번 시드니 페스티벌의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호주 정부의 Create NSW와 또 한국 정부의 예술경인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받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반 클리프 앤 아펠의 후원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면은 이 프랑스의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가 한국의 무용을 스폰서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네요.
네, 이 반 클리프 앤 아펠은 2020년대부터 Dance Reflections라는 국제 현대무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동시대 안무가의 제작, 유통, 그리고 재공연을 지원하고 유럽 중심이 아닌 다양한 문화권의 안무 언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보석 브랜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아주 핵심을 짓는 질문인데요. 반클리프 앤 아펠이 하필 무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한 문화 후원이 아닌 브랜드의 존재 이유와 정확히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보석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움직임을 디자인하는 하우스라고 규정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패션 미술 등이 아닌 무용을 선택한 건데요. 그 이유는 작품이 물질로 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만 완성되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반 클리프 앤 아펠은 이 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했고 우리는 영원한 물건을 만들지만 가장 덧없는 예술을 지지한다라는 명목 아래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소유 대신 경험, 기억, 이 몸의 감각 등을 가치로 두는 이 매우 철학적인 선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ance Reflections라는 이 보석 브랜드의 국제 무용 플랫폼은 무용계를 위한 사적 컬렉션이 아니라 동시대의 무용사를 함께 쓰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아시아 안무가가 이 플랫폼의 중심에 서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요. 아는미 그리고 아는미 컴퍼니가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는 것은 이번 작품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고 상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시드니 페스티벌에 2026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로슬린 페카 티어터에서 공연됩니다.
네. 아주 보석같이 빛나고 돋보이는 브랜드의 사회 공헌 활동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한 번 잘된 공연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가 신뢰하고 장기 유통하는 레퍼토리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K아트 첫 번째 소식으로는 2025년 화제의 한국 영화 세계적인 감독 박찬욱 연출 이병헌 손예진 주연의 어쩔 수가 없다의 2026년 1월 호주 개봉 소식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단 아는미 컴퍼니의 2026 시드니 페스티벌 공식 초청 소식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올해 마지막 K아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방송 K아트까지 함께했습니다. 1월 호주 개봉을 앞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2026년 1월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죠. 시드니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된 한국의 현대무용단 아는미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앞선 친절한 경제에서는 2026년 호주 주택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국의 새로운 유망지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라이너에서는 직장인들의 연차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는 아이콘의 러브 시나리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